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는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 한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데 이어 공세적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오는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만나 북한 문제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논의하는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리가 9일 밝혔습니다. 여기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additional to preview, but you know, stay tuned. Obviously,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3국 정상회의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도 더욱 긴밀한 양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며 영내에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중에 논의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커비 조정관은 또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가 역사적 회담 장소라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미한일 3국 정상이 여기서 만난 것도 사실 처음인 거죠?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당연히 새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것도 처음이고요. 특히 이 새 정상이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해서가 아니라 직접 별도의 3자 회담을 갖는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그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 이 세 정상이 그동안 세 차례 3자 정상회의를 가졌지만 대체로 짧은 시간 동안 인사 나누는 정도였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3자 회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장소가 딱딱한 백악관 집무실이 아닌 미국 대통령의 휴양시설이죠. 캠프 데이비드를 그 정상회의 장소로 결정한 것은 이 회의나 기자회견과는 또 별도로 정상들이 개인적인 친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관측이 있고요. 따라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사용하는 휴양시설인데요.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 중동평화협상이 여기서 타결되기도 한 그런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미 한일 정상이 이 북한 문제를 논의할 텐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지 최연기 기자가 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미국, 한국, 일본 이제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크게 봐서 그 한 세 가지 문제 정도가 그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들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아,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요. 아, 인도 태평양 전략, 북한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 먼저 그 인도 태평양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미국, 한국, 일본 3국의 이제 공조 방안이 제일 먼저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부터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그 규칙에 기반한 국제적 질서, 또 타이완 문제, 또 태평양 도서국 문제 이런 것이 아마 그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북한 문제인데요.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계속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고 또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의 이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특히 그 미국은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이미 그 확장 억제 핵우산이죠. 핵우산 강화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그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그 천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고요. 또 지난해 11월에 이미 그 한미일 3국 그 정상이 합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정보, 그러니까 레이더 정보 같은 거죠.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한미일이 합쳐서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방안이 이번에 어느 정도로 이제 구체화돼서 나올지 이것도 관심사고요. 이 밖에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미한일 그 안보 협력 또 한일 간의 그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 북한의 그 사이버 범죄를 그 처단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 방안 이런 것이 아마 논의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 분야입니다. 이미 그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 첨단 반도체 또 첨단 컴퓨터 기술 이런 것을 그 제안을 하고 있고. 또 공급망 문제도 새로운 정책을 계속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이 아마 이 같은 경제 문제도 아마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그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은 대개 이제 회담 일정이 끝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공동성명 외에도 이번에는 아마 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담은 그 문서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성명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안보 협력, 경제 문제 이런 것을 담고 그 중국에 대한 전략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제목 아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중국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겠습니까?
예. 방금 최 기자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는 이 북한 문제도 물론 중요하게 논의가 되겠지만 더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 중국 문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커비 조정관은 최근에 그 브리핑에서 세 나라 정상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그 인도 태평양 전역과 영내를 넘어서는 3국 협력 때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세 정상이 북한보다는 오히려 중국, 러시아를 더 중요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대중국 견제와 봉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결국 중국에 대해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말하자면 견제와 봉쇄고요. 이것이 이제 디리스팅 그러니까 디리스킹 중국에 대한 위험 방지라는 그런 정책으로 사실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라는 군사안보 동맹체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봉쇄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아태 지역으로 이걸 확장하려고 사실상 미국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정상도 초청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서는 아태 지역의 강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서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관련 지원이 서방국들의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좀 더 많은 나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주요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동참을 더더욱 이제 강조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 안보상의 그 말하자면 협력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는 부분은 일본 주재 미국 대사죠. 람 이메뉴엘 대사가 최근에 일본 언론들과의 그 기자회견에서 밝힌 게 있는데요. 그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합동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합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임마뉴엘 대사는 합동훈련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한일 3국의 연대는 그리고 동맹 강화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핵심적으로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1일 미국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인지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사실 민감한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과 한국이 안보 분야에서 같이 움직여라 이런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것은 그 한국과 일본이 각각 그러니까 공동으로 그 침략을 받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은
예.
양측이 서로 협의하는 내용을 이번에 공동 성명에 넣자 이런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성명에 들어갈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만일 이것이 된다면은 한일 간의 그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북아도 그 미국을 중심으로 안보 질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 가지 이제 그 유럽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양자 차원의 안보 질서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이 있어서 집단 방위 체제입니다.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런 집단 방위 체제인데 동북아의 경우 아시아의 경우는 양자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고 그래서 양자 차원에 맺었고 거꾸로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렇다 할 안보 관계 이런 관계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럽과의 좀 차이다 이런 그 지적이 많았는데요. 만일 이번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또 군사훈련을 정례한다 이런 보도가 만일 구체화되고 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유럽, 나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동북아에서도 일종의 그 집단방위 비스름한 이런 체제가 그 갖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좀 어떻게 될지 이것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그 동북아판 나토가 될지 지켜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예, 그 조금 저도 한마디 좀 추가할 것은요.
네, 네.
이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의 보도 내용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침공, 공격을 받을 시 각국이 상대방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데 동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런 걸 원한다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그렇죠. 이 3국에 의해서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이 자동으로 그 조약 당사국이 협의하는 그러니까 안보 협의 의무화라는 것은 군사동맹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미국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것처럼 미국이 희망하는 대로 그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간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연합 훈련을 그 정례화한다거나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수준을 한 단계 넘어서 사실상 군사 동맹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이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 부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질의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상호 노력과 관련해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높은 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이 경제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나 공급망 같은 것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까요?
예, 경제 분야, 특히 그 첨단 반도체 공급망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뤄질 겁니다. 그 바로 이번 주에 미국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국의 첨단 분야 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미국은 이 첨단, 반도체 등 첨단 물품들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사실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취하려고 하는 경제 관련 조치들은 한국이나 일본의 그 협력이 없으면 사실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만 해도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이제 선진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대중국 봉쇄 그리고 견제에도 한국과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을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부분으로 꼽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나라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미국, 한국, 미국, 일본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과거의 관례를 보면 아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이 틀림없이 있고요. 이와 별도로 공동 그 3자 정상회담 다음에 각국의 그 정상들이 양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의 그 양자회담이 별도로 아마 캠프 데이비드에 있을 것 같은데요.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그 북한 문제 이것이 그 오를 것 같고요. 여기 또 한국과 미국이 올해 그 시작한 미한 그 핵 협의체 문제 또 확장 억제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반도체 문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문제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일본도 그 논의할 사안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반도체 같은 그 경제 문제에서도 그 일본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 이것도 그 미국이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국 문제, 타이완 문제 전부 다 미일 공동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미일 양자 간의 그 현안이고요. 또 한일 정상 간에도 여러 가지 그 현안이 있습니다.
네.
그 한일 그 일제 시절의 그 징용 과거사 예.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직 100%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한국과 일본 간의 북한 문제의 그 기밀 정보 이런 것을 공유하는 문제 이런 것도 아마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람 이마뉴엘 일본 주재 미국 대사 발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정례회의의 정례화 이것도 이제 가능해질까요? 이번 어떻게 그 말이 아주 확정이 될 수 있나요?
예, 그 임마뉴엘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비서실장도 백악관 비서실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일본 언론들이 그 임마뉴엘 대사의 발언을 전하면서 이 정상회의의 정례화 그리고 세 나라 간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의 정례화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가능성은 사실 물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매년 세 나라 그 정상 간의 정례적인 회의 그리고 그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이것이 그 정상회의 일자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것들이 좀 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그 발언들을 통해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신냉전 구도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 고착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즉 이런 그 미국과 한국 그 일본이 상당히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그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쪽도 그 결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동북아에서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북방삼각 또 남방삼각 이렇게 세 가지 구도가 두 가지 구도가 상당히 그 강대강 구도로 이렇게 지금 그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한두 가지 그 변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겁니다. 최근에 그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 중국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물론 그 러시아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내부의 경제 문제입니다. 중국 내부의 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심각하다 이런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경제 문제가 심각하면 그 경제난,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협력 또 경제협력 이런 것을 좀 강화하지 않겠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두 가지 변수를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은 자주 찾았지만 이 소총 같은 재래식 무기공장을 방문한 것은 드문 일인데 왜 이런 그 방문이 있었을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김 위원장이 이게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겁니다. 매우 예. 이례적인 움직임이었는데요. 역시 현재의 국제정세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금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비공식 논평이라든지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이라고 그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그 움직임은 전쟁에 대비한 무기 현대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그 북한의 열병식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참관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에 네네. 방문해서
네.
관련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수출과 관계 있는 게 아니냐 북한이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이런 군사 장비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으로 통해서 러시아에 수출할 무기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전시하고 좀 과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이 다음 달에는 이제 을지 프리덤 네. UFS 군사 미한 연습이 시작되고요.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 분야 공조도 강조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18일에는 워싱턴에서 세 나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북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한국과의 말하자면 동맹 강화 그리고 대북 위협 이런 것들에 직면해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자주 전개하고 있고 또 연합훈련도 강화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최근의 동향은 군수 분야 또 전쟁 대비 이런 것들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공급을 한다면 탄약을 받으면 러시아는 북한의 어떤 반대급부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이제 1년 6개월 이상 당초 아마 러시아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길어져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첨단 무기가 그 전세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의 비교적 그 단순한 무기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세르게이 쇼이구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제 평양을 찾아서 열병식에 참관을 했고요. 이어서 러시아 그 국방부 소속 그 군용기가 평양에 또 다시 가서 모종의 뭐 그 북한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 여기서 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과 러시아가 주고받을 무기의 종류 또 무기를 팔고 북한은 또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관측이 많은데요.
네.
대체로 그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방사포 또 소총, 기관총 또 다련장 로켓 이런 포탄과 무기들을 아마 팔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또 러시아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필요한 것, 즉 식량, 또 하나 석유 이런 것을 팔고 이와 별도로 미사일 같은 무슨 특별한 그 군사 기술 이런 것, 또 북한이 원하는 항공기 이런 것을 아마 공급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북한이 무기를 판매하거나 러시아가 이를 구매할 경우에 이 처벌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사브리나 신 국방부 대변인의 8일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something that is extremely concerning to us.
사브리나 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탄약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는 우리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과의 거래를 결정하거나 계획한 어떤 나라도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인데 미국이 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실제로 가능한 게 있습니까?
네, 사실 그 북한에 대해서는 그 미국이나 서방국들, 한국, 일본 등의 독자 제재가 있고요.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든 북한에 대해서는 촘촘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네. 북한이 이런 유엔 또는 그 미국 등의 독자 개별 국가들의 제재를 위반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재래식 무기든 첨단 무기 개발이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사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이 지지를 하고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한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그리고 다른 서방국들과의 그 경쟁 속에서 사실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지금 유엔에서 절대로 그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네. 점에서 작년부터도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사안들이 계속되고 있지만도 안보리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제 재래식 무기를 설령 러시아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비난은 상당히 많이 쏟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느냐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말 잠깐 들어보죠.
We requested a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morning of August 17th to discuss the DPRK'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ence.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자는 요청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알바니아가 동참을 했는데요. 자, 이번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서 안보리에서 이걸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건가요?
예, 미국은 8월 달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보리 의장국이 그 의장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운영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국은 8월 한 달 중에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을 하면서 식량 안보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나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식량 문제는 사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지금 곡물 수출이 러시아 말하자면 흑해에서 막히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식량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국제사회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이고요. 또 북한이나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의 인권 상황에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게 미국의 말하자면 안보리 운영 계획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북한과는 비핵화 대화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통한 압박도 좀 더 가중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진 적이 있나요?
네, 과거에는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그 유엔 안보리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죠. 그 4년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열려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짚어보고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탄하는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라 이런 그 유엔 안보리의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4년간 이거 열리고 나서 2017년 12월을 이후로 마지막으로 그 회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유엔 안보리 일원인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이제 반대를 해서 더 이상 유엔 안보리에서 열리진 않고 다른 곳에서만 지금 열리는 뭐 이런 그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다시 그 유엔 안보리 그 의장국이 되면서 인권 문제를 좀 강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같은 방침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 같은 것을 이제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것이 추진이 되더라도 다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꿔야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것이고요. 만일 그 유엔 안보리에 다시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된다면은 이것은 지난 2017년이 마지막이니까 6년 만에 다시 그 유엔 안보리에 올라가는 그런 셈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죠. 김정은 위원장이 9일 평양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노동신문을 보면 김 위원장이 서울 주변과 한국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 공세적 전쟁 준비를 강조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히 정리를 좀 한다면 뭘까 될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 한국에 대한 일종의 그 도발, 압박 이런 것을 한 그 일종의 그 대남 그 도발 예고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 한국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하고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올 4월에 그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4일 뒤에 북한이 그 화성 18형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는 18일 이제 워싱턴에서는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또 이달 그 말에는 그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해방패 훈련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공세적 전쟁 준비 이것을 언급한 것도 아마 그 미사일을 발사를 앞두고 도발에 앞서서 일종의 그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는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 한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소식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내용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자, 이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국제관계 전문가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는 아메리칸 대학교 이지영 교수입니다. 이지영 교수는 군사 문제를 연구하는 세계적 명성의 정책연구소 랜드연구소의 첫 번째 한국 석좌를 지냈는데요. 이 씨는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하이오주 오버린 칼리지 방문 조교수, 또 박사 후 연구원, 그리고 퍼시픽 포럼, CSIS 한국학 펠로 등 경력을 쌓았습니다. 자, 이지영 교수님과 대담 들으실 텐데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 교수님.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메리칸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한국학 교수 이지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몇 년째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아메리칸 대학교에 처음 임용이 된 게 2011년이니까 한 10년 조금 넘었죠.
아, 그러시군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여성 국제관계 전문가이신데요. 이 분야에 뛰어든 이유랄까요? 계기가 있으신지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일 때 역사의 인물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뭐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읽은 내용 중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부를 자신을 위해서 일한 병사들한테 남김없이 나누어준 그런 일화였습니다. 국제 정치학을 포함해서 정치학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개념이랄까요? 현상의 하나가 권력, 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힘을 어떻게 공정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등학생 때 UN이라는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 여기 굉장히 멋진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자 그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하고 그 이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UN에 활동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조지타운 대학교 유학을 왔을 때 그 당시에 빅토리아 교수님이 아시아 안보 수업을 가르치셨는데 그 수업을 듣고 아시아의 국제관계의 재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속해서 생기고 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져서 그 주제로 같은 학교에서 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 이슈라면 어떤 건가요?
네,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한반도 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국제관계 이론하고 역사, 히스토리, 하고 실질적인 정책, 팔러시 세 가지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연구자가 되는 게 제 목표인데요.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인 이해관계, 또 이것이 한미동맹,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 국제정치 정반에 걸치는 그런 영향을 관심을 가지고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분야는 경제안보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실은 처음 국제관계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존재가 굉장히 미중 갈등하고 맞물려서 국제질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인더스트리하고 아카데미 협동을 모색하면서 저희 학교에서도 세미나도 같이 많이 열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지영 교수님께서는 이 국방 문제 관련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이 랜드 연구소 첫 한국 석좌로 일하셨는데요. 당시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랜드 연구소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특히 국제관계, 국제안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구의 영향력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실은 워낙에 저도 학생 시절부터 대학 박사 1학년 때부터도 그런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에 항상 관심이 있어서 계속 출판도 하고 하던 참이라 연구자로서 랜드 연구소의 첫 한국 석좌에 선임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었지요.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 또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단행본으로 미중 갈등 하에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이것이 미국의 인도퍼시픽 전략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런 글이 출판되었고요. 또 경제안보에 관한 글도 그곳에서 만난 두 명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첫 한국 석좌로서 한국에 가서 한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학계 분들을 뵙고 공공의 관심 군사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도 했던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석좌로 있고 political scientist로 계속 연구는 같이 하고 학교에 다시 온 셈이 됐죠.
네. 교수님께서는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 DC에서 한국학을 연구하시는데요. 어떤 점을 염두에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워싱턴 DC라는 도시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많은 도시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한국하고 더불어서 고향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한국에 관한 수업이나 인터뷰, 정책에 관한 발표를 할 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알고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렇게 동시에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언제나 이렇게 어떤 이슈를 바라볼 때에 다양한 관점, 세계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미국에 처음 오신 게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러 오셨을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 이민을 와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온 것은 아니고요. 와서 좋아하는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또 멋진 곳에서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어서 미국에 남게 됐는데요. 조지타운에서 박사를 받고 실은 제 첫 번째 직장이 오버린 칼리지라고 하는 그 리버티 칼리지였어요. 오하이오에 있는 칼리지 중심의 조그만 타운이었는데 2년 동안 학생 신분에서 교수 신분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내가 정말 연구 그리고 티칭을 남은 일생 동안 해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 이후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인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 테뉴어 라인으로 오게 되어서 미국에 계속 살게 됐죠. 그렇지만 또 부모님 가족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에 다닐 때 대학생일 때 한국과 세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력을 쌓은 시간을 짧게 말씀하셨지만 언제 가장 힘드셨을까요?
그 제일 어려웠던 때라면 제가 영어를 대학교에 가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대 다닐 때 호주에 1년간 교환학생을 갔을 때 영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마 그때 영어 수업을 한 20% 정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학자로서 정치학의 내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어로 읽고 쓰고 또 논리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다른 동료 교수들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동신 교수 심사 테뉴어 때까지 빨리 책을 써야 되고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였고요. 실은 교수가 되고 나서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을 제가 학부 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긴 했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얻는 강점, 장점들도 있으니까요. 테뉴어를 받고 조금 자리가 잡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또 그 감회도 새롭고 성취감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혹시 있으셨을까요? 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성 학자들이 미국 학계 일반에서 하는 경험들도 굉장히 개선될 점이 많지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조지타운 지도 교수님이셨던 케인 맥나마 교수님은 유럽의 단일 화폐 싱글 커런시에 관한 연구를 정체성, 규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신 분인데요. 이분을 뵈면 엄마이시고 그리고 와이프이시고 또 한 분의 여성으로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멋있으시고 배울 점이 많아서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또 특히 이렇게 여성이 겪게 되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경험들 속에서 학자로서 견지해야 될 그런 중요한 태도, 마음가짐, 노력에 대해서 많이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주는 그런 여성 학자들이 계시면 용기가 많이 나고 계속해서 본인도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지영 교수님께서는 교내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교수 중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미국에서 반 살고 한국에서 반 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독특한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아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도 나름 중요하겠지만 실은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이라도 제 수업을 듣고 내지는 저랑 오피스 아워 때 만나서 희망을 가지고 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진짜인 것 같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대학에서의 4년은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오롯이 자기가 자신이 배우는 걸 주업으로 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나가고 또 평생 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좋은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수님들도 만나서 자기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 CV, 그 이력서 걱정하지 말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메리칸 대학교에 10년 있는 동안 처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프레셔를 멘탈리 많이 느끼고 있는 걸 이렇게 눈에 보여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 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국제관계 공부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개별 사건에 치우치기보다 좀 큰 그림에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면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데에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다른 분야로 나가더라도 굉장한 본인의 강점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학자로서의 길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놀더라도 도서관 책 옆에서 놀으라고. 실은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에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료를 그 이대 도서관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 눈에 들어오게 돼서 책의 방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세 번째는 롤 모델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삶의 모토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나답게, 자기답게, 그리고 저 스스로한테 그런 기쁨 있는 모습, 인생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에 다른 사람한테 조언도 물론 구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했을 때 제가 제 스스로한테 후회가 없을지 그걸 꼭 물어보는 편이에요. 뭘 하는지 좀 느린 편이기도 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여러 가지 이런 강점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있지만 스스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한번 시작한 거는 끝을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끈기 제가 생각할 때 뭐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그런 철학 모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아메리칸 대학교 이지영 교수와의 대담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llo.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웃지 않아야 할 때와 장소에서 웃음이 나올 때 웃음을 참아라, 표정 관리해라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about the story when David accidentally put salt in his coffee instead of sugar?
Yeah, I was there. He took a big sip and almost spit it out. I couldn't keep a straight face.
That's hilarious. I don't blame you for not being able to keep a straight face. I don't think I could have kept a straight face either if I saw that.
Yeah, it was pretty hilarious.
David 씨, 실수로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고 소금을 잘못 넣었습니다.
David accidentally put salt in his coffee instead of sugar. He took a big sip.
그는 크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Sip.
한 모금, 마실 것은 SIP, 먹을 것은 바이트라고 합니다. 커피는 마시는 거니까.
He took a big sip.
그는 크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He took a big sip and almost spat it out.
그는 크게 한 모금 마시고 거의 뱉을 뻔했어요.
Because he drank coffee that contains salt.
왜냐하면 그는 소금이 든 커피를 마셨습니다.
I couldn't keep a straight face.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무표정일 때와 웃을 때 얼굴 근육이 다르죠. Straight face는 웃음기가 없는 얼굴을 뜻합니다. 무표정한 얼굴을 한
Straight faced. I couldn't keep a straight face.
Straight face를 할 수 없었으니까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I couldn't keep a straight face.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Suppress.
억누르다, suppress, 억누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 couldn't suppress laughter.
Hold back, 제지하다, hold back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couldn't hold back my laughter. I couldn't keep a straight face.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웃음을 참아야 할 때 우리는 혼잣말로 웃음을 참자, 표정을 관리하자 이런 말 속으로 얘기하죠. 영어로는
Keep a straight face. Keep a straight face.
Straight face, 얼굴 근육을 편 상태, 무표정한 얼굴.
Straight faced.
Face가 들어간 표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Two-faced.
두 얼굴에 얼굴이 두 개니까 가식적인, 위선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o you know David?
Yes.
I've never met anyone so two-faced.
Exactly. And it's not like he's just doing it with one person or group. It seems like he's being two-faced with everyone. He's a hypocrite.
위선적인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two-faced.
two-faced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I've never met anyone so two-faced.
나는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을 이제껏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It seems like he's being two-faced with everyone.
보기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He's a hypocrite.
그는 위선자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웃음을 참다, 표정 관리하다.
Keep a straight fac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the story when David accidentally put salt in his coffee instead of sugar?
Yeah, I was there. He took a big sip and almost spat it out. I couldn't keep a straight face.
That's hilarious. I don't blame you for not being able to keep a straight face. I don't think I could have kept a straight face either if I saw that.
Yeah, it was pretty hilarious.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Keep a straight face.
웃음을 참다, 표정 관리하다.
Two-faced.
위선적인 사람이다. 얼굴, face가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뷰의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뷰의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